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진 그러한 문제 중에서 분열되는 것, 파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사람이 그대로 교회 안에 그 묵인되어 있는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음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적질하는 사람이든지 욕심내는 사람, 탐남하는 사람,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사람들을 뒤에서 그 비방하고 또 조롱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으라. 이제 그럴 정도로 교회의 거룩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육을 좇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됨에 대해서 깨어 경성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들의 어떠한 땅의 문그이 생활의 문제, 그리고 자기들의 서로의 유익이나 어떤 억울함,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형제들 간에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송사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너희들 안에는 그런 거 하나 지혜롭게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 너희들이 오히려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결국 자기들의 어떤 유익만 지키려고 하고 자기들의 해를 받지 않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너희들은 도대체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사 많은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잘 살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자긍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며 그들이 거기에서 돌아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육의 일을 그치고 성령을 좇아서 살도록 정말 복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지체들에 대한 그러한 그 보는 시각, 또 그들의 가진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실질적인 그런 일상생활, 특히 이러한 성생활, 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금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가 비춤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악시 되지 않고 뭐 다들 그렇다, 뭐 보편적으로 그렇다라고 또 유행이 그렇고 요새 세대가 그렇고 그렇게들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상관없고 세대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가 우리에게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전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믿지 않을 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비슷한 그냥 그렇고 그런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들보다 조금 깨끗하다든지 조금 정직하다든지 조금 진실하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하냐 안 하냐거든요. 성령으로 사느냐 아니냐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안 짓고 더 깨끗하고 착한 마음으로 산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인데 우리가 그 몸을 갖고 자기의 그 소욕대로 창기와 합하면 그 창기와 하나 되는 거다. 근데 예수님의 몸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걸로 더 그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더 생활적으로 그들에게 그 적용되는 그러한 그 예를 들어가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으로 사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하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몸의 그 한 부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7장에 보면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두에 어떤 말이냐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서는 나오는 걸 보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음행 문제, 결혼 문제 또 이혼 문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알고 싶어하고 그들이 그 문제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자세하게 그 자기의 의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보면은 꽤 길게 그 결혼 생활 그리고 이혼이나 또 뭐 과부 또 그 독신으로 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 또 결혼 생활하면은 성생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만큼 인생의 삶에 큰 비중을 나타내나 우리가 그 부모가 이씨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의 어느 성적인 그러한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한 모든 그 생명의 법칙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사실 생육번성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뭐라 그럴까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식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생명체들에게 생명체가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대개는 거의 대부분이 암수가 있어서 그 교미를 통해서 그 뭐 알을 낳거나 자녀를 낳거나 하여튼 새끼를 낳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생육 번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도 창세기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뭐 물고기들이나 그 짐승들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고 축복하신 것이고 또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번성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기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고 하시면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뭐예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역할을 지정하시고,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는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하며 그 여자를 자기 몸처럼 자기 몸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둘이 되었다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역할을 다시 그 다르게 하나님의 그 어떤 사명이라 그럴까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서 짝지어줘서 그렇게 해서 생육번성할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게 부부예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 된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데리고 와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러한 변명을 하면서 내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였던 그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기와 별개의 이제 너가 된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가 된 겁니다. 우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한 몸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심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상이에요. 말하자면 일심동체여야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심도 되지 아니하고 동체도 되지 않는 그러한 지금 부부 관계들, 그러한 결혼 생활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일심동체를 이루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돼서 그 일생을, 평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이제 하나님의 법, 그 생명의 법을 좇아 사는 것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는 우리 지금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부부 관계들을 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방들을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면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일심동체를 이루겠다든지 말씀을 이루겠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뭔가 하나님의 법대로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그들이 편지로 요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그거는 남자가 여자가 그 이성적으로 육체적인 그러한 어떤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은 일단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욕이기 때문에. 성욕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은 생육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성과의 관계에서 성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거를 만들고 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자기 욕구로서 나가는 그런 정욕적인 것은 성욕이 뭐가 돼요? 결국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욕도 주셨고 잠잘 수 있는 것도 주셨고 우리가 건강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정말 살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본능적인 욕구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을 하면 오히려 그것은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를 해치고, 자기를 파괴시키고, 자기를 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들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잠 조절이 잘안 되고, 먹는 거 조절이 안 되고, 뭔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그런 생활적인 조절이 안 되는 거는 내면 조절도 물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이는 것도 안 되는데, 나타나는 것도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에 우리가 죄에 민감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뭐 그런 거를 지킨다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식 못하고 내가 생각 안 하면 그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절제력이 없고 관리를 잘 못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해요. 예뻐지려고, 뭐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뭐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그 어떠한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그뭘 하기 위해서 뭐 몸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건강 조절을 하는, 그러한 목적들을 하지만 정말 자기의 건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절제, 그러한 몸을 보양하는 것, 관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제대로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잘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역하는 사람들이 일에 치여서, 사람에 치여서 하나님의 전인, 성령의 전인 자기 몸을 보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냥 일에, 일 중독이 되어서 그 뭐랄까 헉헉거리는, 그리고 지치고 쓰러지는 일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영혼이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보다 사람에게 일에 더 많이 팔려 있기 때문에. 퍼주기만 하고 우리가 공급을 받질 않으면 우리가 무엇이간데, 탕자같이 받은 거 아무리 많아도 써버리면은 뭐예요? 결국은 바닥이 나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에 대해서 그 편지로 물어봤다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그것을 묻지도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습성대로, 아니면 자기 소욕대로, 아니면 세상에 하는 식대로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고린도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조차도 안 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입니다. 그 중에서 결혼생활, 부부생활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우리는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가정생활을 하다 가정 속에서 죽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사실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게끔 돼 있고, 그 가정이 사회를 이루는 것이고 또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거든요. 부부가 연합해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식 없는 가정은 돼도 부부 없는 가정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다 외톨이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라든지, 외로우니까 결혼하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고 음행의 연고로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혼자 살아서 타락, 성적 타락을 정욕에 빠져서 음행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지금은 결혼들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찍 결혼들을 했으면요, 대개 부부가 첫 남자고 첫 여잔 거예요. 왜냐, 어려서 결혼들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음행을 하고 성적 타락을 다 겪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참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 남자를 모른다, 여자를 모른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요. 어떻게 너는 아직도 그러냐라고 그 조롱받고 놀림감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벌써 성욕이 있는데, 그건 아기들도 사실은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제 정말 짝짓기를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고 하는 것이 10대에서부터 되는데, 또 여자가 가장 건강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연령이 22, 23 그런 때래요. 그때가 가장 그 여자가 생식 그 능력으로 가장 건강할 때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가 가장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으로 두셨으면 그때가 아이 낳을 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리다든지 아니면은 아직 나는 꿈을 이뤄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하고 또 남자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군대를 가야 되고 밥벌이를 해야 되고 가장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 성욕과 정욕적인 것과 결혼이라는 것이 뭔가 맞지 않게 돼 버렸어요. 그러한 그 속에서 결국 그 부부 관계 그리고 정말 음란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려워진 거예요. 마치 금욕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성경은 금욕하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음행하지 말라예요. 음란해지지 말아라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결혼을 하라. 남자는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도우라예요. 그러니까 생육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결혼은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이라는 거를 신데렐라 꿈꾸듯이 자기의 어떠한 삶이 그 뭐랄까 보장되고 뭔가 편해지려고 뭐 여자고 남자고 간에 서로의 많은 이유들이 있고 그래서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뭐 예뻐야 되고 뭐 잘나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보아서의 그 어떤 성적 유혹과 그러한 문제와 또 물질적인 것과 사회적인 어떠한 위치와 그런 모든 거를 자꾸 따지다 보니까 결혼을 하기도 어렵고 할 수도 없고 뭐예요. 결혼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 사랑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솔직히. 또 그 사랑도 어떤 성적 유혹에서 이끌리는 거, 뭐 한눈에 반했다, 뭐 했다, 마음이 그렇지만 이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마음인데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그냥 끌렸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는데 살아보니 아니더라 하고 다들 펄펄 뛰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결혼하라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또 한 가지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그 아내의 몸에 이제 주인이 된 것이요. 또 남편의 몸도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라예요. 성경은 남자만 세고 여자는 세지 않고 숫자에도 집어넣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남자들만 그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큼 여자를 세워주는 저기가 없습니다. 물론 그 남편을 위해서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남편을 돕는 자로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내는 갈빗대 하나로 만들어진 약한 존재지만 남편을 돕는 존재예요. 그리고 남편은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기능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여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들을 자꾸 세워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이 남편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게 되었고 여자가 남편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애기처럼 나 사랑해 다고 나 뭐 이거 해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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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오직 그냥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사모하는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건 죄의 결과로 와서 그거는 서로에게 저주입니다. 자기에게도 저주요, 서로에게 저주예요. 아무리 지배하려고 그래도 여자는 오히려 남편 머리 꼭대기 가서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남편은 세상에서 대통령 아니라 왕 아니라 뭐라 그래도 한 여자에게서 아내에게서 존경받고 역임받고 세움받지 못하는 아내들 남편들은 어디 가도 상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벌써 병들어 있습니다. 여자는 그 사람인 남편에게 조금 무슨 일 났으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남편에게 사모하는 저주를 갖고 그 사람한테 뭐든지 달라고 하니 그 사람이 아버지 역할도 해야 돼, 친구 역할도 해야 돼, 애인 역할도 해야 돼, 그리고 정말 남편 역할도 해달라. 다 다고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꾸며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생한다 생각하고 그거는 하고 싶지 않고 손에 물 묻지 않고 발에 흙 묻히지 않고 공주처럼 사는 아니 공주는 그렇게 안 살아요. 공주는 한 나라의 공주로서 역할이 또 많잖아요. 정말 스스로 병들어서 그러면서도 허터증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은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구가 크기 때문에 요구가 그 남자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거, 더 많은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항상 남편한테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 슬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함을 믿어줄 수가 없고 그걸로 기뻐하고 족할 수가 없고 항상 모자르고 항상 불평이 뭐가 많은 거예요. 그러한 부부간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아이들도 정말 안정된 삶, 안정된 정서, 안정된 인격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서로 몸을 주장하지 말라. 의무가 있고요. 주장한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선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 대해서 내 권리가 없고 상대방이 내 몸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다. 그게 부부예요. 정욕은 그 사람 안에 있는데 내 몸의 주인이 지금 내 몸의 권리를 남편은 아내의 몸의 권리를 갖고 있고 아내는 남편의 몸의 권리를 갖고 있다예요.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결혼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리고 서로 의무는 뭐냐면은 내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줘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해서 착취하고 넌 내 거야 하고 서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주려하고 한 사람은 그거를 정말 내 것으로 그 여기는 서로가 그런 것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 아담이 얘기한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상대방의 아픈 거, 슬픈 거, 약한 거, 뭐한 거 다 내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내 욕정대로, 내 그 하고 싶은 대로, 싫은 대로, 내 상황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여기에서의 몸이라는 거는 물론 성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싫고 좋고 모든 어떤 욕구 자체를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라는 거예요. 몸을 그렇게 하라. 부부관계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 몸인 거예요. 뭐 요새는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어째서 그렇게 하지만 결혼 자체를 돈 때문에 결혼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하면은 그건 뭐 결혼 자체의 그 동기가 일단 잘못된 거니까요. 그렇지만은 지금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그 관계를 깨는 일은 간음입니다. 음란입니다. 아내에게 그 주장받아야 될 몸을 다른 여자에게 줘버렸다든지 자기 맘대로 써버렸다 아니면 뺏겨버렸다 뭐 뺏겨버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그랬다 그러면은 누가 화를 내겠어요.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을 하는 건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몸을 뺏겨버렸다 주워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아내가 화낼 거 아니에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 외에는 헤어지지 말으라 하는 거는 간음은 이미 그들의 몸이 관계가 더럽혀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거룩한 거는 성적 관계입니다. 그것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보는 거 그것만 해도 이미 간음을 한 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여기는 한국말에는 분방하지 말아라라고 하지만 일본 말에는 서로의 권리를 자기 맘대로 뺏지 말아라요. 내 몸의 권리를 아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맘대로 나는 너가 안 잘 거야 난 너하고 관계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얘기. 여잔 여자대로, 남잔 남자대로. 왜? 상대방의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내 몸이 아니라 부부간에서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몸에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를 서로 뺏지 말아라. 그러니까 합의하에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서로가 합의해서 잠시 동안에 헤어질 수는 있지만, 뭐 억지로 꼭 그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지만, 사람이 일생 부부로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여행할 때도 있고 아기 날 때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꼭 무슨 성관계를 아니라 부부로서의 서로의 몸과 서로의 몸이 결국 지금 다른 음란한데 쓰지 않는다는 것이 있잖아요. 꼭 같은 방에서 꼭 같은 침대에서 꼭 같이 매일 자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고집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몸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든지 다른 것에 쓴다라는 것을 지금 하지 못하게 하는 얘기예요. 아마 크리스찬들이 모두 이 말씀 이것만 지켜도 부부생활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한쪽에서 깨버리면은 한쪽에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게 또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이게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한쪽에서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고 사랑이 사랑으로 먹히지 않으면은 이게 짝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짝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원래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거를 못 들은 척하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뭘 할 때 달라고나 하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찾는 거는 항상 땅의 거, 세상의 거, 사람인 거예요. 돈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그런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간음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도 음란한 여인인 고멜, 그 호세아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한쪽에서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간음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픈 사랑이지만, 슬픈 사랑이지만 사랑하기를 그치지는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상대방이 그거는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되니까. 한쪽에서 방탕한다 그래서 맞바람치고 서로 방탕하고 가정을 깨는 게 해결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그 허락한 잠시 동안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요, 부부가 같이 서는 게 아니라 각각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것, 그거는 예수 안에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하늘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몸의 일부분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욕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욕이 음란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의 결혼은 음행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걸로 시작은 됐지만 범죄한 후에 남자들은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자기 아내를 취했고 권세 있고 돈 있고 하면은 그냥 자기가 취하고 싶은 사람들을 취했던 거예요. 보면은 사사들도 그랬고 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왕들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비극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많은 남자를,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그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자랑 삼고 기쁨 삼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것은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육체가 언제까지 가요? 그 부가 언제까지 가요? 그 쾌락이 언제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모든 비극들은 다 그 사람의 쾌락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음행으로 인해서 다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자기 하나 기쁘자고, 자기 하나 좋자고, 자기 하나 만족하자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각각 서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서로가 합의하라고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하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상대방을 자기와 한몸 되어서 나의 몸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위라고 그럴까, 권리라고 그럴까, 그거를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은 손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손하고 손가락이 붙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몸에 있어도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에 있어도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부로 짝지어진 그 부부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거 사람이 가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결혼한 그 결혼 증서가 결혼이라면 이혼하면은 갈라지는 거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를 사람이 가를 수 없는다는 그 말씀은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라면은 그 짝지어준 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짝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는데 우리는 그 몸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짝지어줬으면 짝으로 있어야 온전하지요. 그게 깨지면은 서로 어려운 거예요. 서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기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그 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합의하에 그것도 잠깐. 그리고 다시 합하라라고 합니다. 왜? 너희들이 오랫동안 아니면 일방적으로 분방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외로워서, 뭔가 버림받은 것 같아서, 뭔가 그런 걸로 하여간, 음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말씀대로 사는 데에 힘들어하나? 누가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나? 부부가 한 마음 한 뜻돼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면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미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니, 서로가 또 그러면 결국 거기에 사탄이 틈탑니다. 시험합니다.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잖아. 예수 믿는 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 못하고 있는 것만 보게 해요. 잘 살고 있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본보게 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사람들만 본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럴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 다 이해하셔. 이해하시지요. 이해하시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건데. 이해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데. 근데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오히려 멸시하면서 자기의 욕정에 쫓아서 사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니까, 절제 못해서 음란한 행위로 빠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합하라. 우리 인간의 수준을 바울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용인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편지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답해주는 바울의 생각이지만, 바울의 그 원래 의견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 원하노라예요. 그것은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연고로 남자가 여자를 두고 아내를 두고 아내가 남편을 두고 하는 거가 죄가 아니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그럴까? 그럴 필요성을 그가 갖지 않고도 살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고 부르심이 달라서 역할이 달라서 바울처럼 그렇게 결혼 안 하고도 음행에 빠지지 않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자리, 그러한 위치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사람마다 거기에 따라서 다그 삶의 방법이 길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결혼에 대해서는 다 결혼해야 된다든지 다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든지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자기가 지금 결혼 안 하고 하나도 결혼한 사람이 부럽다든지 애기 있는 사람이 부럽다든지 뭐 그런 생각할 그럴 뭐라 그럴까 틈이 없이 그냥 하나님으로 족하고 일심으로 거기에 그렇게 저기 복음을 위해서 전심 질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는 세상에서 정말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고 그렇게 핍박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도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가 행복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없어서 외롭다, 남자가 없어서 외롭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려면 아예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참 정말 지금도 우리 지체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면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니면은 생활의 어떤 울타리나 사회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필요하냐, 남자가 필요하냐, 아니면 가정이 필요하냐. 성경은, 바울은 지금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가장 정직한 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그 조건을 두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복합적으로 그래서 결혼을 한다. 아니면 왜 결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서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결혼의 그 동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기에 따라서 정말 결혼해서의 실망과 또 견디는 힘과 뭐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예수님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저를 만세 전에 택하시고 저를 계속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는 남편이 그 제일교포로 스파이를 하기 위해서 그 저희 부모님들을 이용하려고 접근해서 결혼했다고 속이고 결혼했다는 것을 결혼해서 4년 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생각한 거는 모든 사람이 속았고 남편이 아무리 속이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았다였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고 나를 하시는데 그 딸을 나를 그분이 정말 그 나에게 가장 좋은 그러한 곳으로 결혼시켜 주셨다라는 거를 그냥 무조건 믿은 거예요. 그리고서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이용하려고 접근해서 결혼한 결혼 생활에 남편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그런 어떤 혁명가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나중에 예수님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러고 가정을 지키면서 뭐 아내를 갖고 자식들을 돌보면서 사는 그러한 아이디어는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또 동지들을 위해서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데 가족은 그 자기의 그 비전이나 신념에 같이 해줘야지 그가 가족을 위해서 뭐를 한다는 거는 전혀 아마 자랄 때부터 생각을 해보지를 않고 자란 것 같아요. 그 정말 남자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특히 제일 옆으로 자기 나라에 대한 의식이나 사회 참여도 못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 굉장히 그 머리를 부풀리고 마음속에 부풀려서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죽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것을 굉장히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거기에 그 자기의 모든 거를 그 정말 투신 자살한 듯이 그렇게 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서 주셨지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돌봐 주셨지. 그런 면에서 남편이 가장으로서나 남편으로서나 아빠로서의 그 세상이 얘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그 남편에게 미워서 갔다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저는 알지 못했지만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보니 결국 제가 거기에서의 역할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교포나 또 이북의 영혼들이나 그 남편이 그 상관되어 있고 또그 배경으로 갖고 있는 많은 아픈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품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일본이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 외국이 아니고 또그 저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부모들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해야 됐고, 그러한 모든 것에서 지금 우리들의 삶이 그냥 주 안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삶이 되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잘못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선을 이루시고, 그 속에서 저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셨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뭐를 깨라든지, 아니면 뛰쳐나가라든지, 그렇게 하시지를 않은 거예요. 남편이 나를 속이고 이용했으니까 내가 남편을 속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요.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하니까 내가 사랑 안 한다든지, 나를 돌보지 않은 거니까 나도 등 돌린다든지,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할 수가 없게끔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었어요. 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시면서 돕는 배필로 하신 거는 하나님이지 아담이 아니거든요. 나를 만든 사람이 남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은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모든 삶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남편하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아까 짝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맨날 등 돌려 있는 사람의 그 정말 뒷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도 또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떠한 잘못이나 필요를 계속 그 서포트 해가면서 또 거기에서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을 돕는 자들을 동원하셔서 저와 아이들을 보살펴 주셨고 지금 남편이 많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참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고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아픈 남편에게 갈수 없는 게 가장 큰 고통이지만, 그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일생 동안 저에게 참,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미안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남편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계속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갖게 하신다고. 아픈 사람한테 찾아가 보지 못하니까 항상 미안한 거예요. 뭐를 해도 미안한 거예요. 내가 뭘 먹어도 미안하고, 뭐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미안한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뭐가 같이 겪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 뭔가 해줄 수 있으면, 물론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겪는 거하고는 뭔가 떨어져 있는 그 자체가 저에겐 굉장히 미안합니다. 참, 부부 관계의 얘기를 성경적으로 제가 풀을 때에 제일 많이 제게 고민이었고, 또 정말 고린도 사람처럼 어떤 것이 실제로 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제가 잘 알아야 됐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됐고, 거기에 순종해야 됐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십니다.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다 똑같이 하라도 아니에요.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요. 또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독신인 사람, 과부인 사람, 뭐 이혼한 사람 다 사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주님으로 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듯 용서하고, 하나님이 섬기듯 섬기는 그러한 성령의 하게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게 하시며, 그것을 가장 연습시키시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부부요, 가정입니다. 그래, 부부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면 우리는 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수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